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우리 유다서 말씀입니다. 우리 유다서 1장, 우리 20절로 21절까지 우리 두 절 말씀, 신약 유다서 우리 1장 20절로 21절까지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하여서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의 자리와 또한 삶의 처소에서 함께 동일한 때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를 예배하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말씀이겠으나 필요한 말씀들로 공급되어지게 하시고 저들 가운데 심기어 믿음의 열매 맺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서는 매우 짧은 성경입니다. 단 한 장이고 25절밖에 되지 않는 성경입니다. 그러나 비교적 짧은 이 길이에 비하여서 유다서의 목적은 그리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유다서 1장 3절 말씀 보시면 유다서의 주된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라고 유다서의 저자는 그리 지금 이 편지의 목적에 대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주께서 주신 믿음의 도, 즉 복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기 위한 편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음으로 무엇인가에 대항해야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단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유다서는 당시 가장 위협적이었던 한 이단 사상에 대해 경계심과 경고를 주고자 한 목적으로 쓰인 서신입니다. 그 이단 사상은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신비한 영적 지식으로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던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이들은 영의 것은 선하고 육의 것은 악하다는 기본적인 이해와 깊고 신비한 영적 지식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선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악한 육신을 입고 오실 이유가 전혀 없다,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은 아무 의미가 없고 악하니 육신으로 아무런 쾌락을 즐겨도 된다, 그리 생각했었습니다. 믿음이 아닌 지식으로서의 구원, 육의 타락의 허용 등 그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변질된 이단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초대교회를 향한 영지주의의 공격은 매우 거셌었습니다. 각 교회의 거짓 교사들과 영지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숨어들었고 교회를 와해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뒤틀어버리고 죄를 합리화하며 그리스도의 인성도 부정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경고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살펴보았듯이 당시 초대교회는 교회를 향한 여러 박해와 핍박들, 그리고 이 같은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의 수많은 또한 공격들, 그리고 권력의 큰 격변기에 시대를 지나가고 있었던 그러한 세대 중에 초대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이 세대를 바라봅니다. 이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혼란한 시대입니다. 각 개인으로부터 나라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정욕을 위해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습 여전히 있고, 여전히 많은 이단의 사상들을 그렇게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불안하고 두렵기까지 한 여러 가지의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 이때입니다. 이 유다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초대교회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에나 많은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세상 참 소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을 이끌어갈 사람도 참 적다라는 것을 요즘 많이 느낍니다. 금요일에 한국의 대선 투표를 그렇게 참여하였습니다. 투표용지를 보니 무려 13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구를 찍어야 하나 마지막까지도 고민이 되어졌습니다. 세상은 늘 불안한 중에 있으나 누구 하나 믿고 선택할 만한 위정자들도 없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대 중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대에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 과연 믿는 이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는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유다서가 많은 경고의 말씀들 후에 당시 믿음의 성도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믿음의 성도에게 그 권고하는 말씀들로 이 세대 중에 믿음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먼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첫 번째 내용, 거룩한 믿음 위에 삶을 세우고 신앙의 연대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오늘 본문 이전의 유다서는 경건하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 16절 말씀 보시면 이들은 정욕 위에 그들 스스로를 세우는 자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신의 삶이 무엇에 따라 살아가는지에 대하여서 건축적인 기법을 통해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때 주로 쓰이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와져 있는 세우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경건하지 못하고 죄악된 이들은 또한 영지주의자와 같은 그런 잘못된 이단 사상에 그렇게 포함되어져 있는 이들은 여러분 자신의 정욕 위에 스스로를 세워가는 자들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인생들은 다릅니다. 경건한 인생들은 거룩한 믿음 위에 스스로를 세워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고려되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 위에 나 스스로를 세워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에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다가 우리 스스로를 세워가라 그리 명령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본 바탕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바로 예수와 그의 복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3장 11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경건한 인생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삶의 가장 기본적 바탕이 되어지고 그 위에 스스로를 세워가는 인생입니다. 삶의 기초에 여러분, 복음이 있는 것과 자신의 정욕이 있는 차이, 여러분 그 삶이 맺어낼 인생의 열매의 차이로 분명하게 구분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하나는 거룩한 믿음 위에 삶을 세우는 인생들은 결국 다른 이들과도 영적 연결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와 연결되어진 각각의 성도들도 서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로 여러분 거룩한 믿음 즉 복음 위에 삶을 온전히 세우는 일은 결단코 개인적 차원의 일로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유익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전체의 유익과 성장을 위하여서 내 본 바탕에 거룩한 믿음 즉 복음을 들고 내 삶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역 모임에서 고린도 전서 말씀 나누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복음 위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초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하여져 있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두 이 혼란한 세대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뿌리 굳건히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복음에 나의 삶의 가장 기초를 두어 그 위에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두 번째 내용은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증명해 줍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결국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할 때에 성령께서도 친히 우리를 누구의 자녀인지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지를 증거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로마서 8장 15절 16절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인생에게는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다서 1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믿음의 백성인 그 인생이 누구에게 속하여져 있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복음의 토대 위에 삶을 세워가는 인생은 또한 반드시 성령에 속하여져 있고 또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그리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라고 하는 부분의 헬라어는 여러분 엔 푸뉴마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엔 푸뉴마티 한글 성경으로는 성령으로 라고 좀 단순하게 번역하고 있고 영어 성경에서는 인 홀리 스피릿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 뜻으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의 원문의 뜻으로 해석해 보면 이것은 성령의 주관 속에서 성령의 감동 아래에서 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이 제일 가장 먼저 나타나는 부분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영역은 내가 얼마나 그간 성령님과 친밀하고 또한 밀접한 관계였는지를 아주 여실히 잘 보여주는 영역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도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 성령에 의하여서 기도하라, 그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도 똑같이 엔 푸니마티,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이 쓰여집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아래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로마서 15장 30절에서 바울은 그의 동역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그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것이 내 믿음의 가장 기본적 척도가 됩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시대는 곧 성령의 시대라고도 우리 말합니다. 교회 시대가 곧 성령의 임재와 동시에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성령은 모두가 함께 기도하던 그때에 처음으로 임재하였음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그러한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으로 기도해야 내가 누구에게 속한지를 알고 내가 구할 것과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해서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주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매일의 삶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임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좌정해 주시기를 간구하여서 여러분 육적인 그러한 바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꼭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주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내가 누구에게 속하여져 있는지, 나의 믿음의 본바탕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나누기를 원하는 세 번째 내용은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며 내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초반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은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21절 초반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란 이 말씀은 여러분 믿음의 인생들의 삶의 범위 혹은 영역을 지정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혹은 하나님의 안에서라고 하는 이러한 공간적인 개념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리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네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중요하게 보아야 할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어떠한 이러한 공간적인 개념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말씀의 준수와 이것을 연결하여서 지금 가르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지만 그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적인 개념이 이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에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지켰을 때에 그때에 주의 사랑 안에 머물 수가 있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무엇에 집중합니까?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 본문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허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기 위한 조건, 우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무엇할 때입니까? 알고 믿을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거할 수 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과 연결하여 보면 결국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말씀이 정해주시는 바 그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가 곧 그의 안에,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요한일서 5장 3절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주의 안에 머물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지켜가는 삶은 결코 무겁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요한일서 5장 3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주의 말씀 지키고 그의 안에 또한 그의 사랑 안에 거함이 우리에게 무겁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볍습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 47절의 그 말씀처럼 성경이 주의 계명을 사랑하고 스스로 즐거워한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주의 계명을 사랑하고 스스로 즐거워하시는 삶입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이 정해주시는 범위가 우리 가운데에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처럼 험난한 세상, 혼란한 세상 중에서라도 여러분 영적으로 나를 지키는 것,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안에 머물 때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만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린 자동적으로 그의 사랑 안에 또한 죄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또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려 말씀으로 정해 주신 것을 지키고 따라감이 나에게 있어서 스스로의 기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27절의 그 고백처럼 주의 계명을 사랑하며 주의 사랑 안에 머물며 영적으로 스스로를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후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주의 영생에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하신 권면들 오늘 세 가지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삶을 세워가고 신앙의 연대를 이루어가며 또한 성령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내 자신을 지켜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지켜가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영생도 분명 현재에 확신된 것이지만 훗날 그리스도의 날에 성취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은 주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긍휼을 이미 받은 자이므로 곧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의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주님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기다림이 마냥 평온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난의 때도 올 것이고 환난의 때도 닥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유다서의 그 본문의 배경처럼 거짓된 이단의 사상들이 지금보다 더 심히 우리에게 거대하게 몰아닥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그 긍휼의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믿음의 인생들에게 권고하시는 이 세 가지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 믿음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 시작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들을 기다리며 여러분 삶에서의 연단을 훈련해 보기 좋은 시간 되어질 것입니다. 삶의 분주함 속에서도 여러 상황 중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세 가지 삶의 모습들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잘 적용해 보고 삶 가운데 정착시켜 볼 수 있는 귀한 때로 삼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위에 삶을 더욱 든든히 세우고 주변의 지체들과 함께 영적인 연결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성령으로 더욱더 간구하는 시간,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면서 내 영적인 자신을 죄로부터 멀리하여 거룩하게 지켜갈 수 있는 삶의 그 연단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에 훈련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두의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혼란하고 어지러운 때우를 살아갑니다. 세상은 방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끌어갈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 그러할 때에 아버지의 믿음의 인생인 우리는 어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유다서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고하여 주신 삶의 이 세 가지의 방식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여기고 지키며 행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사순절의 그 시간 가운데로 우리가 접어듭니다. 이번 아버지의 사순절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연단하고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 그리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나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며 이 시간을 통하여 믿음의 연단들, 기초들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일들 우리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